오늘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아마 성경 가운데 이게 다 중요하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의 주제는 이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를 아마 한 8장 정도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믿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다 같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들이 좀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은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제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인간 고통의 그 원인, 인간 고통의 원인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장 2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이런 죄인이 의롭게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더딥혀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속량,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풀려나다라는 뜻에서 속량을 받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장을 다루면서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그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고 하면 믿겨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5장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누리자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 뭐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평화.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무엇을 누리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리자보다는 누린다. 누린다가 아마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평화라는 말이 참 이렇게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묻죠. 요즘 집이 좀 평안하냐? 평화롭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요즘은 좀, 예, 좀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야, 근거가 뭐냐? 그래 물으면 애들 답은 요즘은 덜 싸우십니다. 이게 이제 거의 뭐 공통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싸웠으니까 평화는 뭔가 하면 싸우지 않는 것. 이것을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싸우지 않아도 속으로는 철천지 원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뭔가 하면 겉으로 싸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적대감이 있습니다. 서로를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그 적대감이 있는데 이 적대감이 무너져서 과거에는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 적대감이 무너져서 이제 사랑으로 뜨겁게 연합되어진 상태, 이게 뭔가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적대감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뜨겁게 사랑으로 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죠. 가장 행복한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복락원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 때문. 하나님께서 금하신 한 가지를 사람들은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말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단절. 그래서 우리 가끔 등산 가시다가 우리 등산길에 만약에 여름 같으면 그 울창할 때 등산로에 이렇게 꽃이, 가지가 꺾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가 꺾여져서 등산로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잎사귀도 무성하고 아름다운 꽃도 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다는 모양은 가졌지만 죽었죠. 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로부터 단절되어져 있으니까 그 나무는 모든 살아있는 모습을 가졌지만 실상은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단절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 고통의 원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정반대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어지는 당연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이것을 좀 더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는 들어감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지 않나요? 조금 이제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 저를 보시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제 고대 왕이 계시는 왕궁이 있습니다. 왕궁. 그 왕궁 그 중심에 이제 왕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왕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는 누구만 갈 수 있겠습니까? 자격을 갖춘 분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왕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왕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시더니만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 주셨느냐? 왕 앞으로 데리고 가 주셨어요. 저는 그왕 앞에 설수 없었지만 누구 때문에 왕 앞에 설수 있었습니까? 저를 이끌어 주신 그분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가장 아끼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저는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저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사랑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제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2절이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하늘 왕궁,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언제나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우리들을 바로 그왕 앞에 설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도움을 의지해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는 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바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게 된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사람은 환난 중에도 이 사람들은 즐거워하게 된다. 어떤 환난도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슨 뜻이죠? 우리는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환난까지도 우리들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환난까지도 생산적인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내게 해주시고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연단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나면, 여러분,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도록, 욥의 고백대로 하면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 5절 말씀에 보면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부어주시는, 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확신하게 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것은 저는 참이 말씀이 또제 삶에 참큰 변화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여러분 기회를 드릴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신앙생활은 뭐냐? 저한테는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이 되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 참석을 하고 그리고 교회 크고 작은 모임에 참여하고 또 봉사하고 또 친구들과 또 귀한 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저한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대학을 가면서 정말 제 삶에 제 힘으로는 해결하기 참 어려웠던 많은 도전, 혼란, 의심들이 제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혼란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태 신앙으로서 저는 뭐 교회에서는 소위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 항상 이렇게 교회 임원들도 하고 또 크고 작은 대회 나가면 상도 많이 타오고 저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항상 가장 약한 게 뭐였는가 하면 저는 이 머리는 발달이 돼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할 줄을 몰랐어요. 기도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을 때 저희 교회 열심히 특심이신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주일학교 전도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새벽만 되면 초등학생들을 불러내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매일 새벽 6시에 불러내어서 저희들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기도원에서 부르는 찬양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불렀던 복음 찬양이 뭔가 하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렇게 영문 밖의 길. 뭐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런데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것은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초등학교 뭐 5학년, 4학년 되는 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찬양.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뭐 영문 밖에 좁은 길이 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찬양 가르쳐 주시고 이제 동생 기도 한 다음에는 꼭 마지막에는 돌아가면서 한 명씩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정말 우리 여자분들, 우리 자매들이 기도를 하면 너무너무 잘해요. 완전 청산유수예요, 청산유수. 근데 제 차례가 되어서 기도하면 이 어버버버버 이 수전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저는 기도만 끝나고 나면 자아상이 다 파괴가 됐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은 잘하는데 이렇게 나는 기도를 할줄 모르나.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저는 뭐 교회에서 공차고 놀았지만 그래도 수련회를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이렇게 고함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면 아니, 내보다 죄도 많이 짓고 이런 애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는 너무 착하게 살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어요. 저는 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셨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한테 맞으면서 기도 받으면 또뭐 불이 임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또 맞으면서 기도를 받아봤는데 불은 임하기는 그냥 정신만 또릿또릿해지고 있잖아. 아프기만 하고. 그것도 안 돼.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제 동생이, 남동생이 목사님인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얘가 그냥 앉기만 하면 무조건 한 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따라서 매일 저녁마다 제가 교회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매일 한 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말이 한 시간, 동생은 한 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저는 온갖 기억력 총동원해서 기도하고 나면 엄청나게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눈 뜨면 5분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50분 이상은 동생 기도 끝나는 거 기다리면서 저는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일 무서웠던 게 뭔가 하면 예정론이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그리고 갈망을 가지고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왜 하나님은 저만 비껴가시나?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두려움이 저를 참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마다 펼쳐지는 게 데모고, 내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데모 한번 잘못 가서 잘못 붙잡히면 내 인생의 모든 게 끝나는데, 나는 하루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우리 선배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 이 사회를 수술해야만 다 같이 살수 있다. 그래서 네가 대학 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너희 후배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지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성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보고 또그 말씀을 우리 후배들한테 가르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하나님은 이상,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은 간절하지만 기도해도 어떤 느낌도 받으실 수 없는 분들을 보면 저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항상 느꼈던 게, 하나님과 저 사이에 두꺼운 벽이 가로막고 있는데, 아무리 그것을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두들기고 굶고 악을 쓰고 해도 하나님과 저 사이를 막고 있는 이 두꺼운 벽이 무너지질 않았어요. 무너지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2학년 한 11월달 정도에 하나님께서 제가 참 절망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참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가 의로운 이유는 뭐냐?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네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저의 죄를 씻어 주셨어.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은요, 제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그건 자취방에, 수련회도 아니고 철야기도도 아니고 그냥 자취방에서 쓰러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난너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나는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정말 저의 죄가 씻어지고 제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놀라운 일은 제가 믿어지게 됐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정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때까지 하나님과 저 사이 그 두꺼운 벽이 저를 막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말 확신이 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제가 말하는 거다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았던 생각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이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과토론에 가면 내가 한마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집회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확신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과토론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뭔가 제 마음 속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정말 연약해지고 실패해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놀라운 것은 제 속에 누군가가 자꾸 부축해. 뭐라고 부축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를 막 부축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 마치 기다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그 깊은 수렁과 같은 곳에서 갑자기 강한 어떤 손이 나타나서 저를 끌어내는 듯한. 그래서 제 마음에 있잖아요. 그때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많이 고백했던 게,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정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나니까 내가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질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뭔가 제 속에 흘러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신앙생활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는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거죠. 정말 그 깊은 사랑의 교제.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어떤 1980년대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날마다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정말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 느낄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저는 모르는, 저는 머리가 정리가 돼야 돼. 저는 정리가 안 되면 움직이지를 못해. 그런데 제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짐이 되지 않았어요. 나 몰라도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저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의롭게 하신 건 믿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건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외국에서 유학을 할 때도 잘 뭐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점점 교회에서 제한테 했던 시간은 이제 다가오고 논문도 써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근데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를 도서관에 가서, 하나님, 정말 이제 논문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책을 봐도 하나님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놀랍게도 마치 그 홍해 바다 속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많은 잡단책을 읽었지만 갑자기 거기에 뭔가 길이 생기면서 제가 해야 될 논문과 주제들을 하나씩 찾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저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가난 때문에 날마다 싸우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뭐 그런 것도 없으시면 아 이건 감당할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저는 제 삶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이 화평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이 사랑의 교제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엇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저도 우리 집이 참 어려울 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우리 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언제 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 하나 놓는데 2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 애 하나 낳는데 25년 걸렸는데, 하나님, 아브라함 25년 참았는데 하나님, 제가 기다려보니까 한 15년 참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인내 시간 동안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누구를 바꿔놓으시죠? 우리를 연단시켜 주셔요. 정말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오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왜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고 왜 그렇게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을 어떻게 보면 울타리로 사용하셨구나. 근 빗나가지 않도록, 엉뚱한 대로 나가지 않도록 이 가난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묶어두셨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던 날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이 다 다듬어지게 돼, 연단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우리 청년들 중에 막 결혼하기 전에 막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애들은 별로 믿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온갖 거를 다 알지만 걔들은 뭘 했느냐? 인생의 쓴맛을 안 봤기 때문에. 저것들은, 자기들은 뭐 사랑이 충만하니 은혜가 충만하니 그런데 대해보면 까칠까칠해, 힘들어. 그런데 애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애 한 둘 정도 놓고 한 10년 정도 푹 썩으면 이제 애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바뀌어져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애들 중고등학생들, 하나님도 감당하시기 쉽지 않은 이 중딩 고딩들 키우다 보면 거의 다 넘어가. 그리고 또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손을 다 놓게 돼. 그래서 저는 신방 가서 제일 편한 분들이 누구냐? 바로 할매들입니다. 우리 할매들 만나서 신방하면 너무너무 편해요. 왜? 무슨 이야기만 하면 우리 할매들은 다 한다는 듯이, 왜 애가 아프다 그러면 할매들이 이야기해, 안 죽는다니까? 그러면 진짜 안 죽어요. 할매들이 뭐 압니까? 안 죽는데 그걸 안 죽어요. 그리고 또 누가 속을 썩인다 그러면 또 할매들이 이야기해, 힘 빠지면 돌아옵니다. 그때까지만 버텨요. 그러면 또 돌아와요. 저는 이 할매들을 만나게 되면 이분들은 뭐 놀라운 통찰력들을 갖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안 죽어요. 돌아와요 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의 그 지긋지긋한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은 연단이 되어져, 연단된 인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이 생겨나요?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때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가지게 돼. 그리고 이 영원한 세계 속에 짧은 한평생을 사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가 하는 그 소망, 그 꿈과 비전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정말 내 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언제 그 꿈과 비전이 주어졌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만사 형통할 때 주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놀랍게도 그때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과 이 시대를 섬겨야 되는 그 꿈과 그 소망을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면 어떤 고난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즐거워하게 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연단된 인격을 갖추고, 그리고 한평생 우리가 쏟아부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들 속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 절망하고 싶은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이 정말 또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셔요. 이것이 바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돼요. 원래는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어젯밤에, 우리 집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또 저도 밤늦게 이렇게 참 이 시위하는 그 장면들을 쭉 보고 뭐 가슴이 답답하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또 저희 집 사람이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나라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또, 야, 내가 정치가냐, 내가. 지금 한 것도 자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또 제보고 또 시비를 그래. 아니, 지금 2,000명 넘는 성도들이 당신 입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마디는 해야지. 내가 그걸 왜 하냐,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짜증이 나서 집에 방에다 자려고 하는데 이게 거의 뭐 선지자적 음성인 것처럼 들려가지고 잠이 오나요, 잠이. 안 그래도 좀 피곤해 죽였는데 그래 또 막 바지를 끌어가지고 이제. 그래가 이제 잠을 이제 누워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 시끄러운 거 좀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응어리지고 수많은 질문, 수많은 의심,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오늘 설교의 끝인데,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나아가서 도대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고, 그리고 끝은 마음에 바로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이거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이 마누라가 박박 끌고 가서 지금 이거죠. 그런데 제가 뭐 눈을 감고 뭐 아무리 하나님 이 보십시오, 지금 이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한 시간을 끙끙거렸는데도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답이 없습니까 지금? 예? 왜 지금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예? 내일 설교도 해야 되고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애들 데모하는 막 장면을 보는데 딱 30년 전 일이 생각이 났어요. 30년 전 1987년도 6월,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는 서울역 명동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그때는 이제 돌던지고 열심히 저도 데모를 했어요. 정말 참 제가 30년 전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고, 어쩌면 뭐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 어쩌면 풀려날 수 없는 족쇄와 같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될 수 있나, 정말 그것 때문에 저도 물리학 정말 갈 때 저도 꿈 많았던 젊은이였는데 그 문제에 부딪혀서 제가 물리학 공부 다 던져버렸고 포기했고, 그래서 내가 우리 후배들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서 말씀으로 한번 이 시대를 수술해 보겠다고 제가 전공도 다 바꿨어. 그리고 이제 뭐 또 내성교회 대학부 섬기다가 또 기독교가 잘난 사람들과만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고통받는 백성들과 같이 친구가 돼줘야 된다, 또 이런 감동받아서 아무도 가지도 않는 난지도 가서 3년 반 동안 죽을 고생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데모하는 우리 참 우리 교회 다니지만 그 사회 참여 문제 때문에 꼼짝 못하는 젊은 애들하고 제가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걔들 데리고 농아를 쫓아다니고 정말 교회 한국 사회 가운데 경실련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새로운 운동들이 나타나면 좀 과장하면서 안 가본 데가 없었어. 정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갖고 이 시대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저는 정말 평생의 고민이었고, 그리고 그 결론 중에 하나, 저는 그냥 대구에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 이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번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세워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지나간 30년의 세월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정말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실험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때 그냥 답은 아니지만 저한테 그냥 하나님께서 세 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대통령이 바른 생각,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텐데 정말 바른 생각,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사이비와 같았던 그는 어둠의 권세에 막 붙잡혀 있다가 이제 풀려났잖아요. 누가 그를 돕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기분이 요나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그 깊은 곳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뭔가 혼자서 미친 듯이 부르짖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옳다 그러다 그거 다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바른 생각 바른 결단하고 하나님 꼭 들어야 될 말 들을 수 있도록 열린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갑자기 감사와 기쁨을 주셨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악의 이 사슬들, 이 악의 어떤 그런 거대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들추어내어 주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귀신들을 잘 쫓지는 못하지만 귀신들의 수명은 언제 끝나느냐? 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끝입니다. 귀신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드러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추었던 모든 어두운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을 붙잡고 있었던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덜쳐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감사가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표현, 성도들은 누구인가? 흩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흩어진 하나님의 말씀들, 정말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바로 흩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보여주어서 캄캄한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흩어진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도전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라. 그들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감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서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 흩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네가 그들을 잘 도와줘라.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 속에, 이 캄캄한 세상 속에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드러나야만, 그리고 이 어둠에 같은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민족의 모든 죄악들을, 대통령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악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가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이 문제는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의 과거도, 이 민족의 부끄러운 과거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만이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는, 그리고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마음, 감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 들어와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면 다시금 이 땅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 주십시오. 이 민족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십시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운행해 주셔서 캄캄한 가운데 빛을 창조해 주시고,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시고, 텅 빈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요번 한 주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만큼 이렇게 나라가 우리가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너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내가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캄캄한 밤, 이 혼란스러운 위기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민족이 새롭게 설 수 있고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새로운 기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